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7일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중에서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죄 많은 인간에 의해 왜곡된 개념은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는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쟁투의 핵심 주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대쟁투 총설을 마무리한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의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시대 대쟁투 678. 창세기 22장 1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인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때로는 성경에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는 것 외에도 성경의 각각의 책, 특히 복음서에서 같은 개념이 처음 언급된 곳을 찾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처음 언급된 요한복음 3장 16은 특히 많은 빛을 비춰준다. 이 구절은 제단 위에 이삭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하였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후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훈입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다. 묵상. 나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사랑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해 못할 사랑의 오묘함.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부조화 선지자 63-64.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험 앞에 굳게 서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구원성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호수아 다시 읽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과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똑같이 술을 즐기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한번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술집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은 술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술집에 간 친구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30년 전 교회 앞에서 헤어진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22대 또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스티븐 글로브 클리블랜드였습니다. 교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 생명 아니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본능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하는 주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과 인간의 반응 사이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호수아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를 분수령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이루어졌던 황금시대입니다. 먼저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7장 8절에도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이런 땅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발을 내딛어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영적 유업도 오직 믿음으로 진군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 여호수아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전진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원은 제한이 없다. 그분이 주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수용력에 의해 제한될 뿐이다. 내버려둔 넓은 지역이 우리가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광대하고 미등기된 밟지 않은 약속의 땅이 남아있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역사와 정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로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이 해체되고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신앙은 다음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로 땅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3장 12절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더라. 4장 1절 3절에도 보면 에옷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12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자 바벨론에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구원받기 이전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에 보면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분수령 같은 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축복이 함께했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정복하고 있는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기에서 열왕기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까? 혹은 누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까? 사사기에서 열왕기하까지의 특징은 말씀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시대, 인간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살아난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너희가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를 것을 여호수아에게 책설원에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내 대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9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1장에서 12장까지로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24장까지로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정복과 분배가 여호수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더욱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복을 위한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로써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영구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 22장에서 2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기별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끝부분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즉 예배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계략, 전쟁 무기나 전술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철저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물적인 삶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위대한 희생을 치르신 인류가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모범을 쫓아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표현하셨던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데 마음과 몸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애정을 주셨으며 이 귀중한 선물을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으며 이 선물이 어떤 면에서도 오용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권위의 위치로 높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호감을 주는 성향을 개발하고 자신을 양심의 통제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진리의 영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남녀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전 존재가 그 원칙에 순응될 때까지 누룩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항상 닫혀 있었던 손을 펴줍니다. 그리고 사랑과 친절이 그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범죄치 않은 양심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날마다 남녀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위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어떤 일이라도 행하고 말하려고 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품성은 그가 선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범죄치 않는 양심을 가질 수 있기 전에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는 죽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성전을 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이 양심을 학대하고 짓밟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됩니다. 미래의 영원한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지우려고 그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상은 마치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양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깃발 아래 섭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과 오락에 대한 계획들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사용하는 자와 함께 멸망해 버릴 것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양심에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바로 그 일을 하기에 실패하는 일, 그릇된 원칙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서는 일로 인해 자주 생애와 행동의 전체적인 변화가 초래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안전합니다. 그 길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완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범해진 양심은 크게 약화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성과 쉼없는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를 들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적 방면에서의 그의 성공의 해가 되기에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빛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는 헐값에 그의 영혼을 팝니다. 그의 양심은 항상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흥정을 했으며 순결하고 올바르게 간직했다면 온 세상보다 그에게 더 귀중했었을 양심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대가 성실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대의 영혼은 사탄을 위한 싸움터가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활력을 마비시키고 그대를 낙담시킬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렸을 때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의 상실을 세상적인 흥분과 세속적인 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보상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범해진 양심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다스리는 폭군이 됩니다. 술꾼은 한 잔의 독약을 받고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립니다. 사탄이 그의 이성과 애정과 양심을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똑같은 일을 돕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파괴자들을 그들의 식탁에 놓음으로 거룩한 속성들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양념을 많이 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를 뜨겁게 하며 신경조직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도덕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적인 충동으로 이성과 양심이 제약당합니다. 건강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며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양심과 신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량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양떼의 충실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모든 능력들을 가능한 최선의 봉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가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해 지쳐 있다면 그대는 마른 가지에 달린 잎사귀들처럼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쾌활함과 깨끗한 양심은 양약보다 더 나으며 그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양심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입견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된 양심을 가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양심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모두 조화되거나 모두 한결같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화인 맞아 죽은 양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한나 모는 우리의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그녀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다. 사실상 거의 60세 이른 그처럼 노쇠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그녀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형제가 모 자매의 사정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졌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녀의 과거나 그리스도의 사업과 인류를 위한 그녀의 봉사에 관하여 리뷰지의 모든 독자 이상으로 알 길은 없었다. 그러나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이 고상한 여인을 보았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녀의 소원과 필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그녀를 도와줄 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있었다. 우리는 이미 지쳐 있으므로 우리 가정에는 젊은이의 힘과 활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대부분 모자매가 조금도 걱정이나 부담이 되지 않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힘이 있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자매의 사정에 관하여 우리처럼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지난 가을에 동부로 가기 전에 큰 집회에서 그들이 모자매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했다.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떠나가 버렸으므로 그들이 도덕적 가치를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내게 보였다. 나는 그 교회에는 함께 만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예술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예술가에게 돈을 주고 공적인 오락에 참여하기 위하여 돈을 쓸 수는 있지만 현대 진리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귀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고자 찾아온 노쇠한 선교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개월 동안 악기의 연주를 중단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공언하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을 때까지 반성과 회개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했다. 나는 모 자매라는 개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느낌 때문에 심령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고 배틀크릭 교회에서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이 뒤따랐지만 그 교회는 모 자매를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과거를 속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에 우리의 목사 부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이 부부가 모 자매에 관하여 그처럼 안달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그들이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는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정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만일 우리가 그 사정을 이해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녀가 떠나가도록 용납한 죄를 그 교회 앞에 완전히 제시하기 전에는 배틀크릭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녀를 다시 불러오는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그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은 모 자매가 떠나간 것에 관한 대화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느끼고자 하지 않는다. 화이트 형제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모든 의자와 침대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가게 했다. 만일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고 다른 사람도 그의 본을 따르도록 권유하곤 했다. 배틀크릭에는 그가 한 것처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교회에 따를 것이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한 것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50명은 있다. 우리는 배틀크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무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들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강한 남녀를 그곳에 가지고 계실 것이다. 배틀크릭으로 옮겨가는 자들, 그곳에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종류의 일에 손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천배나 더 나을 것이다. 직접 예수님의 성도를 통하여 그분을 보고 느끼고 그분께 즐겨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일할 자리를 주도록 하라.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가게 하라.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